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팟빵 구독자 숫자 338명을 돌파한 요즘 좀 사랑받기 시작한 실전 건축 팟캐스트 집구석입니다.
와.
와
대세 방송이라고 하죠.
대세 방송인데 이렇게들 리액션 따로 놀 거야?
제가 이거 옛날 방송을 쭉 들으면서 장수님이 계속 그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타령을 하지.
계속 리액션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요?
그거를 나중에 묶어서 타령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나 그래 해줄게.
이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별일 없었나요? 잘 지냈나요?
네, 잘
인사하면서 인사하면서.
그쪽으로 타면 이즈로입니다. 잘 지냈죠. 지난주, 지지난주 뭐 했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잘 지냈어요.
별일 없으면 잘 지낸 거지 뭐. 이 소장님은 지난 주인가 페이스북에서 베이비 페이스트.
그게 사연이 있는 베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리를 일으켰던
네. 다른 뜻인데요.
그래서 동생한테 지랄하지 마세요라는 소리 들으서
한번 어쨌든, 올려봤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페북에서.
내가 페북을 연 사사. 이래 최대 반응이었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페북에서 무리를 일으킨 이소장.
종종 올려야 되겠어요.
여기. 앞으로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이비페이스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냥 친구를 끊으시면 돼요.
따라다닐 거야 너.
아 장수장님을?
너.
네 유혹 강미란입니다.
네. 네.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데 없고 잘 먹고 잘 자면 되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토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저는 뭐 지난주 해서 초등학생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진짜 빡센일인데
피곤하다.
사립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요새 아이들은 정말 다들 잘났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부터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아이들이.
아니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도 있고 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정말 막 코질질이 막 모르고 그러잖아요. 1학년들 막 2학년 그러면 근데 요새 아이들은 뭐 다 너무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순간부터
영악하고 좀 이제 그래서 보면은 애가지가 않고 그 와중에 또 귀여운 녀석들도 있고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얘기만 피곤하다.
어린 아이들 만나는 건 항상 힘든 일이야.
막 수업하는데 나와서 내 손을 쓰다듬고 있어. 그래서
고생한다 이거지.
그런가?
수고한다.
불쌍해 보였나?
사탕 하나 주면서
월급 얼마 받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애쓴다 뭐.
네 저는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저도 별일 없이 지냈네요. 네, 건축 교실도 계속 잘 하고 있고 저희.
아, 그게 별일이죠.
네, 되게 재밌어요. 저 건축 교실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되게 즐거운데 재밌다고 네. 해주실 때마다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뭘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거를 거리낌 없이 좋아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보질 않았을
맞아.
거 아니에요.
더 재밌어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였어요 좀.
저희가 어쨌든 하면서 저희가 좀 힐링이 되는
맞아.
오히려
좀 그런 느낌도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저희 막 페이스북 페이지 500 좋아요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네. 빨리 500 좋아요를 돌파할 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500 좋아요는 500명이 눌렀다는 거죠?
500명이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 거지.
한 명이 또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또 못 누르지.
또 못 누르지.
또 못 눌러요?
네.
구독 취소, 좋아요 취소할 수 있지.
그리고 팟빵에서도 저희 막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안정이 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서 점점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박 터진 거예요. 중박.
나 어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이튠즈 디자인 카테고리 4위인 걸 보고
근데 어제 보니까 디자인 카테고리 2등이던데 오디오 부분에서 어머. 오디오 비디오 나눠지잖아요. 근데 오디오에서 1등이 테드고 티드고 그 다음에 네.
야, 우리가 그러니까 테드 바로 뒤에 있는 방송이야? 전 세계적인 방송이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누구세요?
아주.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초심을 잃지 말고 가볍게 떠들어요.
뭐 항상 그렇죠.
그러자고요. 아니 내가 초심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점점 부담감을 느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먼저 댓글 소개하기 전에 페이스북 페이지 500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신
유병윤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합니다. 집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습니다.
건축교실 참가 시 할인 이벤트 이런 거 해줄까?
혹시 유세윤 씨랑 관계가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끊어줘야지.
끊어줘야지. 페이스북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뉴욕에 있는 신구라.
아, 친구?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댓글에 써놓으셨네요.
아, 그분...
무슨 얘기인지 사담사담. 야, 사담 후세인 보고서 나는 진짜 당신의 연령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담 방송이라 그랬더니 사담사담 하셔서 후세인 생각났다고.
난 김일성에서 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한참 생각했어.
김일성 개객기 막 이런 거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에 대한 답은 그냥 제 답글을 그대로 읽을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넓으니까 드네요.
저 오늘 알았어요. 그 창문 할 때 창문에 뭐 시공의 김일성 이런 거 얘기해요.
발음이 똑같아.
이분 마음에 드네.
개그 코드가 딱 두 분이야.
구라야 구라.
이건 개그 코드라기보다 그냥 뭐
뭐야. 아무튼 어쨌든 댓글은 저는 잘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네,
뉴욕에서 설계쟁이 짓을 하고 있는 뉴요커 심구라.
그리고 이 소장님과 이름이 같은 준호장님.
대성하실 분입니다.
네, 준호장님 댓글 여러 번 달아주셨는데 저희 정말 저희 방송을 기다리시면서 다 들어주시고 해주시는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댓글 보니까 1월 12일에 저희 방송을 처음 발견하고 바로 정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무슨 한 주를 목 빠지게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설마.
네, 그 저의 바람대로 유익한 정보를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수다 떨듯 알려주시니 지적 욕심과 함께 정서까지 배불러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정서를 고려하진 않았는데
과찬이십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편안하게 듣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짬퍼는 짬짱님께서 이제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PD님이시네?
네? 좀 방심할 수가 없어. 아무튼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와 허가 신청 직전에 있다고 공사 2월 말에 시작하신다고 제주도에서
나중에 완공되면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아 좋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그 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내주시면
그쵸, 현장 사진들도 가끔 네. 올려줄 수 있으면은 네. 재밌겠네요. 저희도 네. 보면서 도움되고
그리고 팟빵에 달린 댓글들
네 분이 달아주셨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뭐. 말투가 똑같잖아요.
네, 먼저 도망간 건축가님.
캐나다에서 설계사무소를 다니신다는, 야
저녁이 있는 삶을.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셨다고? 저 어디 그 도망갈 자리 없나요?
도망갈 돈이 없네요.
그러게요.
그게 없구나. 자리는 있어도.
한국에서 건축 설계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붕까지 열심히 따라잡았다고 하시고 그 다음 댓글에 캐나다 목조주택 그 내부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그렇게 캐나다의 건축 환경과 우리나라 건축 환경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 꾸준히 올려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파원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막 목조는 평지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평지붕은 실험적으로 해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수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다음에 소중님. 아, 이분.
이분 애청자시면서 굉장히 집을 지으시려고 이제 여기저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단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하시는 가격 정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데.
가격을 원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 저희가 FM이라고 말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구도로 작업들이 이런 소규모 건축에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만 좀 아셔도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까진 좀 어렵고 난 멘토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되더라.
좀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멘토는 좀 그렇고 많은 정보를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전통집을 짓고 공유하는 삶을 사시는 나무꾼님께서도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분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한 분인 것 같아요.
아이디 없이 아이디 대신에 첫 문장의 첫 어절을 아이디처럼 쓰셔서 쭉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대화체로.
네. 근데 정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반응을 해서 댓글을 그러니까요. 달아주신 것 같은 네.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써주신 것 같고
특히 2015년 1월 22일 오전 8시 11분에 단 댓글이 눈에 띄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늘 물어보잖아. 지인 아니냐고 의심하잖아.
성시경 씨보다 이준호 씨의 잘자요가 느낌이 더 좋아요. 담백한.
뭐를 읽어줘요 그걸.
욕 한 번 더 먹으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저희 팟캐스트 홍보 방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고민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여러모로 이렇게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댓글 저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더 소개도 해드리고 가능한 한 또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렇게 사랑을 점점 더 받으니
열심히 해야죠. 중박이니까 대박까진 가요.
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럽시다. 그러면 늘 하는 건축 타임라인 듣고 다시 분토크로 돌아올게요. 네, 건축 타임라인 시간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2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간단한 코너로 초반엔 기획을 했으나 점점 분량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게 되게 얘기가 할 말이 많은 코너가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오늘도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미담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미담이
자꾸
없어.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게 되는 게
미담을
아닐까.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찾으면
찾으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요즘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 소식이 들으면 또 약간 불안해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사회에 대한 시선들을 걷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언급해주고 다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제목이 일단 이제 공사장서 철근 8억 원어치 빼돌린 일당 16명 적발 이런 타이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의 9개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근 가공 업체 대표하고 뭐 현장 소장하고 뭐 이렇게 또 납품하는 사람하고 다 이렇게 연관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빼돌려서 8억 8천만 원어치
1128톤?
1128톤 시가 8억 8천만 원의 상당의 그 철근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근 가공업체의 횡령할 물량을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가공 단계에서 해당 물량이 철근을 그때 빼돌린 다음에 건설 현장에는 도면대로 철근이 모두 공급된 것처럼 꾸며서 시공자와 감리원의 감시를 피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건 뭐 일일이 사실은 세볼 수도 없는 거고
네.
다 납품됐다라고 서류상으로 다 꾸며져 있으면 뭐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저도 어쨌든 저희도 건축 쪽 일을 하지만 옛날이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뉴스를 보면 좀 놀랐어요, 약간 아직도 이런 일들이 철근을 빼돌리고
더 놀라운
이런 일이
건
있다는 게
이 뉴스랑 관련된 다른 뉴스가 있을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 1년, 1년 반쯤 전에 똑같은 내용의 뉴스가 같은 내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명수랑 금액이 달라.
야, 그런 이런 게 네. 바로 그 저희 같은 건축을 어부로 시공이든 설계든 네. 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
업계
진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네, 사실 신뢰가 떨어지면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건축하는 사람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건축주들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저번에도 저희 얘기했듯이 철근 제대로 들어왔어요가 현장에 이제 건축주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그런 거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네, 저는 이제 아유 요즘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다 보고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뉴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커지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사실은 네. 큰 규모의 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죠.
빼돌려봤자 얼마 되지도 그렇지. 않고
빼면 티가 확 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남은 철근 같은 거 이런 거 현장 소장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처리하면서 이렇게 고물상에 팔고 이 정도의 일인데
그냥 술값 좀 받는 네.
술값 좀 버는
어차피 버릴 때 정도. 돈이 드니까 예.
저 관련 기사 찾아보다 그게 있더라고요. 버스 승차대 철근 빼먹기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 또 12월 말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또 공사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났구나. 이게 요새 버스 정류장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 막 거기 막 LED 막 이런 것도 있고 컴퓨터 화면처럼 막 움직이고 막 엄청 잘 돼 있던데 거기 기초 공사 시공할 때 철근이 빼먹나 봐요.
위험하죠 이거.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감독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공사는 수백 군데에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지금 그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봐야죠. 전수조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예요. 몇백 군데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정말 감리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면 절대 감독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감리비를 들여가지고 제대로 감독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게 안 생기지. 뭐 한 사람당 뭐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감리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감리원 수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증가를 하겠지만 그렇죠. 다시 파헤쳐지는 비용 생각하면은. 그렇지.
어쨌든 공공에서 뭔가 하는 이런 일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그냥 일반인 대중을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버스 정류장은 특히 좀 더 그런 관리 감독하는 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공공에서부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게 옛날에 막 시민 아파트들 다 부실공사해서 막 주저앉고 막 그랬잖아요. 와우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걸 지을 때 원래 계획된 예산의 4분의 1 정도 돈으로 지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철거하거나 보수하거나 했던 비용이 처음 지을 때 든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처음부터 잘 지을 수
그치,
있었던 거예요.
잘 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나도 하나 빼먹고, 쟤도 하나 빼먹고, 얘도 하나 빼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특히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과 직결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을 하면
그리고
참
정상적인
좋겠어요.
비용을 들여서 발주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설마 빼먹진 않겠죠.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입찰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공사비를 막 낮춰서 입찰이 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가격 경쟁 입찰의 문제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그 이 부분은 재시공 필요하면 꼭 재시공 그렇죠.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항상 있는데
그럼요.
아무튼 첫 번째 뉴스도 고발 뉴스 같은 거였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고 두 번째 뉴스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건축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신뢰감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렇죠. 뉴스가
미담이네요,
아닐까?
미담.
미담이죠.
이 뉴스 다 좀 웃겼는데 웃기다고 말만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이건 웃긴 것보다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네. 혼자서 이렇게 네, 찾아다녀서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뉴스 정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전국을 돌면서 불법 건축 행위를 수천 건이나 고발한 건축사가 있다고 합니다.
짱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 광주 건축사 분이신데요. 광주, 부산, 서울을 돌면서 불법 건축 행위,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지 불법 증축,
주차장법 뭐, 위반,
주차장법 위반 이런 것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2천 건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해서 지금 뭐 관할 구청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에다 바로 고발했더라.
그렇죠.
짱이야.
이분은 시스템을 아는 거지. 그 건축물 관리팀이 구청마다 있는데 관리팀이 이런 불법 건축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태생적으로 건물주들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들을 만나서 벌금을 부과하고 뭐 원상복구 지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구청에다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검찰 경찰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지. 빼도 박도 못하게.
그거 봤더니 뭐지 광주 서부경찰서에만 건물주 한 6,700명이 소환됐다고 그러던데요. 이분 인터뷰한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건축사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 않았을 거라며 고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고발당한 건물주와 상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몰랐죠. 아, 알고 누가라도 말해주고 서구청 직원이 와갖고라도 이거 불법이요 했으면은 하고 그거 허겄어요.
건물주 등 무더기 소환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그냥 다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 건축사분의 그 말투에 뭔가 분노와 안타까움이 묻어나죠.
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형 건축물이니까 살면서 좀 뭐 내가 좀 편한 대로 좀 고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뭐 우리가 이제 세월호나 이런 대형 그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은 일상에서 이렇게 좀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먼저 좀 지켜내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큰 거니까 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도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내가 일상의 생활에서 나한테 관련된 것도 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것으로 좀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큰 짐을 지고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네. 저희 누구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고. 근데 주차장에 건물주가 창고처럼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이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 인허가 다 받은 건물이고 내가 이거를 뭐 여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몰라서 어쨌든 아까 그 인터뷰에서 그 저기 상점 주인이신 분 같은 분도 목소리 들으니까 좀 억울해하시는 진짜 아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되게
들고
얘기라도 해줬으면 약간 모르겠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네.
저는 그 화면으로 봤거든요. 진짜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도 있고 좀 무심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조장하는 분위기를 자꾸
그럼요 할 수 있다
그러지
네. 되게 공공연하게 이거 나중에 허가 받고 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는 데라서 뭔가가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시설이 없는 것처럼 벽을 세워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고 나면은 그 벽을 터서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있거든요.
그냥 딱 가려놓고서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위장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그 사용 승인 받고 나면 그 도면이 이제 건축물 대장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 용도랑 이런 것도 다 네, 등록이 되죠.
열람을 할 수 있고.
아니 그거를 임대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공간을 임대를 할 때 그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그걸 띄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 아마
전입 신고 안 된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작은 공간이니까. 임대를 좀 싸게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끔 왜 보면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거. 싸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소규모 업자들한테는 좀
그렇죠.
유혹일 수가 있죠.
그게 유혹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는 다락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를 따로 떼가지고 임대를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1년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1만 개가 더 늘었대요. 짱인 것 같아요.
2011년?
아, 이후에. 그래서 2013년에 불법 건축물이 13만 5천여 개인데 이게 전체 건축물의 2% 수준이래요.
전체 건축물의 2%가 불법 건축물이야.
건축물은 그렇게 건축물이라 그러는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땅에 올라가 있는 건물 다.
일일이 조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주차장을 잠깐 뭐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것도 이 불법 건축물에
불법이죠.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불법이죠.
그런 것까지 작은 거에 다 포함해서
불법 용도 변경,
더 많을 것 같은데.
무단 대수선, 무허가 증축.
홍대만 가봐도 홍대 요새 단독주택들 카페로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있는 공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 셔터 있는 공간 셔터 떼내고 거기에 유리 막아가지고 거기 가게로 세주고.
네, 사실 한 바퀴만 돌아도 왕창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적인 것들을 왜 이렇게 못 잡아내냐 이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구청별로 건축물 관리하는 인력이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4명 한 사람이 1년에 2천 건 하는데 4명이서 자기네 관할구역 100개를 못해?
이상 한 번 돌 때마다 기본 한 2, 30개는
그러니까.
신고를 하세요.
하나 한 동네는 다 똑같이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요.
홍대 같은 데 가봐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게 작년에 마우나 리조트 그 체육관
그렇죠.
아, 무너진 거.
네, 그것도 불법 용도 변경이었고 그다음에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 사건 그것도 무허가로 증축한 거였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무허가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지어지니까
그렇죠. 거의 움막 수준으로 짓는 거죠. 바람만 받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니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칙을 이런 작은 데서부터 지켜나가는 려고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난 여기 지금 연합뉴스 기사가 약간 좀 웃긴 게 그 제목 말고 부제에 광주 서구에서만 800여 건 접수, 전국 수천 건 추정, 고발 이유는 아리송.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고발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뭐냐면 나는
이게 뭐지?
그렇죠. 나는 KBS 뉴스에서 인터뷰한 걸 분명히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연합뉴스도 그렇고 다른 어디 한 군데도 그랬는데 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여기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민원 처리를 하는데 힘들다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가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들 관리팀이 할 일을 해준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하죠. 처리하는데 힘들다는 것도 이해는 돼. 근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뉴스를 만든다는 기자들이 공무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런 어투로 몰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훌륭한 기자들도 많으니까요. 기레기만 있는 건 아니죠.
훌륭한 기자들은 소수죠.
하여튼 전 뉴스의 그 톤에 되게 좀
이게 끝에만
불편했어요.
봐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기사가 지금 있는데 KBS 쪽은 뭐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고 연합뉴스 쪽은 무더기 고발로 말미암은 시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렇죠. 시비거리가 될 게
처벌 근거가 있나요?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심지어 막 그 공무원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누구니 너? 아 진짜
박철홍
뭐하냐 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좀 바라보는 시선을 시각이나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저희가 이걸 계속 뭐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라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뭘 지금 좀 못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럼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이제 큰 대형 사고들로 이런,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이 약간 사담 후세인인데.
아 그새
예전에
그러면 구라가 되게 좋아한다.
그래? 그 테레비 보면서 잠깐 좀 아, 저건 아닌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맨날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러면서
아, 1박 2일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게 막 나오니까 이게 좀 예능 프로라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약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뭐하다 걸리면은 재수 없어 걸렸다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법을 어겼는데
복불복의 원칙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우리 이제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능이구나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따라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을 하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뒀어요.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태도가 나만 뭐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도시에 내 건물이나 나의 집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길고 긴 타임라인 네. 지나 본 토크 들어갈게요. 네,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전의 방송들이랑 좀 다른 특집 방송인데요. 일단은 건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지난 9주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좀 만들어봤고요. 그동안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통해서 가지려고 해요. 이번 방송 고민 되게 많았는데 해도 되는 아이템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 만큼 많이 얘기를 했었나 어땠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짚고 가는 게 더 친절한 방송이라는 우리의 모토에 맞출 수 있고 앞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는데도 좋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준비했고 저희가 처음에 또 방송을 시작한 거라서 빠뜨렸거나 잘못 전달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좀 즐거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총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팟캐스트가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뭔가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요약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퍼질지 요약일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네. 거죠. 근데 오히려 준비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방송 막 다 들어보고
들어봐야 되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좋던데요?
여전히 재밌습니다.
좀 빠져 살고 있어요.
최고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객관적인 평가 안 됩니다.
어떡해.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서 더 할 내용이나 잘못됐던 거 없어? 막 이랬더니 잘 못 찾겠던데? 막 이런 거 아니야?
충분히 잘한 것 같다.
거리낄 게 없네요.
대단하다. 어쨌든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첫 방송인 오리엔테이션 방송.
오리엔테이션 방송 이야기.
그때 맨 처음에 직구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죠. 예, 9주나 지났잖아요.
네.
조금 더 그때보다 뚜렷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질문했을 때.
저 그때는 일단 막연하게 그냥 뭐 팟캐스트로 건축하는 과정과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한 10번째 방송을 녹음하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함께 고작 10번 만에
미쳤니?
고작 10번 했는데 좀 전에 표정은 진짜 엄청 오래 한 사람이 막 한 10년 한 사람이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아니 이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이게 자꾸
아, 시사고발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우리
그렇죠. 집밥 소식을 뺄까?
타임라인
타임라인이구나.
타임라인. 코너 이름도 헷갈리고 막. 다른분들은 어떠셨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저는 다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작구나 한번 다시 느끼고 배에 힘을 꽉 쥐고 녹음해야지 이런 다짐을 좀 하게 됐고, 어쨌든 처음에 할 때도 그냥 좀 저희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걸 좀 그냥 알려주고 싶었.
우리 같은 쉬운 사람들?
우리 같이 쉬운 애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일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건축이라는 거가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요즘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희를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그건, 댓글까지는 지금 안 달리고 안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댓글 달리는 것들이 일단 좀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그런 거에 조금은 우리가 뭐 열심히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다가갔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그리고 댓글 중에 뭐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건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댓글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에도 좋은 방송이다.
앞으로도 좀 더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목소리도
좀 크게 한번 해볼래요? 힘을 내야겠다.
그 캐릭터인데 없어지면 안 되지 않아?
아재.
최선의 나은근 목소리인 거야. 좀 뭐지, 쉽게 다가가려고 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서 댓글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그래서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용민 씨는 다 재밌었다면서요?
네, 전 재밌었는데.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진짜 하려고 하셨던 얘기들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좀 줄여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마음껏 하세요.
강수장님을 유머에. 강수장님이 자꾸 재미를 찾으시니까 이게.
아, 저 앞에 거 들어보니까 자주 그러더라, 재미를.
오늘도 아까 재미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튼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숟가락을 얻는 방송. 전 세 분 건축가 분들 덕분에 숟가락 잘 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편집할 때 느낀다니까요. 용민 씨 없으면 안 된다고.
아주 필요한 숟가락이에요.
저는 이 집구석은 편집의 힘이라고 봐요. 제가 들을 때마다 편집은 잘한다. 편집이 이게.
저희 장 소장님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계시죠.
장 PD.
감사합니다.
무한도전으로 보내야 돼.
아니야, 좀.
또 갔나요? 또 갔나요?
아무튼 그리고 첫 시간에 주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설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설계 과정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고 더 할 얘기들이 없는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용민 씨가
그럼 용민 씨가 해보자. 용민 씨가 설계 과정 그때 들었으니까.
덥다.
복습.
갑자기 땀 흘리고 있어.
복습하는 거지.
아,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이 설계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네. 배웠다고 해도 되나?
네. 교육방송이니까.
그 건축주가, 건축가를 이제 찾아야겠죠? 여기 이제 장소장님이나 이소장님이나 강소장님처럼 이제 쉽고 재밌고 그런 건축가 분들을 찾아서 설계를 의뢰하면 이제 첫 만남을 가지고 기획 설계를 간단히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 가족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전체를 다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고 이제 자세한 기본 설계,
요약 정리.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죠.
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착공을 하고 공사 중에 감리를 또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잘 키웠어. 좋네요. 잘 가르쳤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설계 과정에서 사실 협업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특히 뭐. 기본 설계 후반 실시 설계 때 엄청난 다양한 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뭐 기본적으로 구조, 기계, 전기 뭐 이런 시스템적인 공학 엔지니어적인 쪽의 협업 말고도 뭐 내외장재를 가리지 않고 그쵸? 다 협업을 네. 하죠. 사실은
네. 그때는 너무 간단히 구조, 기계, 전기 정도는 협업을 하고 외주비를 받는다 뭐 이런 건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전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 내외장재가 붙을 때 어떻게 붙는지, 어떤 형식으로 붙는지 같은 것들이 도면으로 표현을 해놔야지, 도면이 설명서니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와 함께 새로운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맞는 디자인에 맞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죠.
그래서 설계 사무실들 가보면 다 설계 사무실들마다 샘플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외장재, 내장재 샘플들. 그 샘플이라고 하면 뭐 마루 샘플, 타일 샘플부터 시작해서
돌 샘플,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샘플이 있는데 그게 다 협업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처치곤란되죠. 치우기 제일 힘들어.
사실 이런 거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설계 도면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사실 샘플 지금 말씀하셨는데 샘플도 한 개, 두 개 보는 거랑 이게 전면에
다르죠.
깔렸을 네. 때랑 이게
그렇죠.
그렇죠. 공간에 배치됐을 네. 때랑 이런 걸 다르죠. 모르니까 이런 건 역시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건축가를 믿고
아니 그런 거를
잘 가르쳤다니까 우리가
좋네
우리가 잘 가르쳤어
문제는 당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지
믿어
어쨌든 내외장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내외장재를 많이 이제 이 집의 어떤 컨셉이나 방향에 맞게 다 고르고 보드 샘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마루는 이거 벽지는 이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협력 업체들로부터 샘플과 저희 도면에 잘 맞게 들어갈 수 있는 디테일들 이런 도면들을 받아요.
상세 도면.
네, 상세 도면을 받아서 그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받고 그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는 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을 보내줘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그런 디테일 구간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 디테일을 그려서 보내주기도 해요. 이런 협업 과정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창호업체. 창호업체는 저희가 선택을 하고 나서 도면을 그릴 때 그 창호의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도면들을 다 받아요.
다 받아서 네. 확인하고 넣고 하죠. 네.
그런 협업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주방 가구
예. 주방 가구가 주방 가구가 진짜 여러 번 만나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건축주랑 우리가 기본 설계할 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방 가구 업체랑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기본 레이아웃 디자인 하드웨어는 뭐가 들어가는지 뭐 문짝은 뭘 들어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업을 계속하죠.
그때 건축주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주방 할 때 대부분은 주방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 와이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요리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무슨 도마 건조, 살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위치에 있으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협의를 하게끔 하고 색깔이나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오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도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질지 이런 것들은 건축주들하고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요새는 그게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니까
뭐 시스템으로 다 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 많더라고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냉장고 살지 아니면은 붙박이로 그냥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냉장고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건지 또 건축주들이 요즘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제품들이 또 다
그렇죠.
알아보고 딱 정해져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주방 쪽에 줘서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실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엔간한 주방 가구들도 다 모든 제품을 다 이걸 설치할 때 이렇게 저걸 설치할 때 저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주가 되는 곳이 주방이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조명도 직접 저희들이 막 다 보러 다니고 고르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협력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전체적 전체를 보고서 이제 세밀한 것들을 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때 잠깐 얘기했었나? 이런 그런 설계 과정이 주택 하나 정도 지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짧게는 3개월 보통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3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시공이란다 착공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분들이 일단은 하시는 부분이고 감리는 또 다른
그렇죠.
아니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거죠.
집 같은 경우
그 기간에는 같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기간은 안 들어가지만 설계 쪽 안에는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3개월에서 5개월
근데 주택은 워낙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막 1년 넘게 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건축주가 결정이 빨리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딱 고정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맞춰서 가면 이제 금방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이것도 하고 싶고, 어.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이거 봤는데, 어?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또 나오고 그렇지. 막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섞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협업 중에서 일부는 이제 착공 전에 이루어지고, 일부는 감리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감리 중에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협업이 모든 게 다 그 5개월 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가 역할이 거의 그러니까 집이 다 지어지고 짓고 나서도 이제 그때 잠깐 AS 관련해서 방송을 안 나갔지만
방송 안 나왔었나?
근데 짓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건축주들은 어쨌든 건축가한테 전화를 하죠. 시공사한테 전화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감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 중간에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쨌든 일은 다 끝났지만 이제 다 얘기 다시 뭐 시공사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문제를 좀 알아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그거는 좀 건축주와 어떤 그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맺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집 전체를 총감독하는 사람. 네. 영화 감독처럼
다 결정 나중에 그렇죠? 다 봐줘요.
가구도 고를 때 도와주고.
가구도 다 도와주고.
취향도 좀 맞아야겠네요. 건축주랑.
그렇죠. 건축주의 취향도 우리가 파악을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 그렇죠. 거치면서 이제 계속 알아가는 맞아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요 정도.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도 좋고 이 집에도 맞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이게 되게 감각적인 일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기 시작하면 계속 결정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엄청 우리도 고민 많이 하죠.
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죠.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결정하는데 막 혼자서 한 2, 3일 계속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 건축주는 모르는 부분 막 이런 거.
근데 건축주는 또 건축주 나한테도 고민을 엄청
해.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역할이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건축물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비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네. 뭐 인간인지라 약간 설계비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뭔가 여기 통장에 찍히는 게 좀 적다라든지 너무 좀 이렇게 그런 얘기지만 그냥 뭔가 내가 아, 어느 정도 이 정도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건 좀 잘라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 대충 알겠는데 그니까 설계비가 작아도 좀 너무 작지 않은 너무하다 싶지 않은 정도로 작으면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내가 짓는 집이니까 잘 마무리해야지 다 잘 어울리게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너무 턱도 없이 작다 싶으면 사실 감리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렇겠죠. 인간인지라
빈정상하지 않게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인간인데
그게 이게 뭔가 딱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도 너무 다른 케이스들이 많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딱 일주일에 하루 쓰는 것 같지만 보통 하루 감리를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이틀을 감리 기간에 계속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렇죠? 일을 하는
그리고
거거든요.
그리고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거의 매일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전화 받고 뭐 또 찾아봐 주고 이런 일들이 거의 뭐 그렇죠. 일주일 내내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엮여서 한다고 보시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계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아깝지
설계비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비를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도 대뜸 하는 질문이 자기는 조그마한 원룸 한 4개 정도를 들어가는 단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뭐 그런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 들어봤더니 그런 원룸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날림으로 하는 게 많고 인부들도 뭐 다루기가 어렵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더라. 나보고 어떻게 그 인부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그래서
현장 소장해야 될 일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업자들은 집장사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건축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시공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감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까지 명확하게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패키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죠. 사실은
허가방 뭐 같이 하는 시공업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뭉쳐서 하니까
그쵸.
그게 갈라져 있고 사실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그럼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나한테 그분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귀사는 어떤 업무를 하시냐, 설계만 하시냐, 설계부터 시공, 완공, AS까지 다 하시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 네.
아니 그 두 질문이 처음에 온 질문이라서 쭉 길게 그 업무 영역과 범위와 뭐 그런 것들 쭉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AS 부분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런 질문
하죠.
받으면. 예.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뭔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를 좀 어쨌든 저도 이제 근래 주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설계해서 시공도 하시는 거냐. AS도 하시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시공자랑 건축가랑 다 이렇게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스템과 그런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AS가 필요할 때 그 책임 요인을 우리끼리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좀. 근데 이게 막 패키지로 가게 되고 막 이러면 자기들도 막 서로 떠넘기고 막 그렇게 모른 척하기도 하고 원래 싸게 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AS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오리엔테이션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첫 방송 이야기
본 방송으로 첫 방송이었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때 얘기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 공사 얘기하면서 뭐 조금 궁금해 하실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좀 얘기 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콘크리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버린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땅을 파고 나면 흙 상태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치고 그다음에 기초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거푸집을 그때 이제 거푸집이 먼저냐 철근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약간 기초랑 그 기초 친 이후에 상부에서의 과정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한 게 아니라 네.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끼리 설명을 서로 다르게 알아듣고 그래서 방송 나간 걸 들어보면 더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릴 것 같은
네,
그렇게 좀 나갔었죠.
기초를 위해서 이제 그 거푸집을 설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철근을 같이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굳어지고 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기둥이나 벽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철근을 먼저 조립을 해요. 철근 먼저 조립이 다 끝난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제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공사의 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보통 이제 뭐 아시바, 비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건물 외곽에다 쫙 두르고
야시바가 일본 말이죠.
아시바. 일본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 우리나라 말로 뭘까?
비계.
아, 비계. 철골 비계인가?
네.
철골 비계가 그거를 똑같은
그렇게
건가?
되겠죠. 네.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들은 그런 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비계라고 부르는 게
그 한자를 일본말을 일본어로 읽었을 때 발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걸 한자로 썼을 때 발음은 그런 지금 말하는 비계, 아시바 이런 거죠.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뭐 안전바 뭐 이런 게 되나?
비계. 근데 비계라고 배웠던 것 그래요? 같은데
비계가 저 예전에 그 뭔가 아시바를 주문할 일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비계가 날빛장가에 계단 할 때 쓰는 개장가?
네, 보통은 건물 외곽에 이렇게 철골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만드는 가설로 만드는
격자,
그런 거.
그 동그란 그 원형 파이프로 돼 있는 격자 틀 같은 것들 아마 주로 보실 텐데
비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받쳐놓는 용도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곽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안에서는 한층 올라가면 이제 그 동바리를 설치를 쫙 해서 똑같은
그쵸.
형태
굳을 때까지
네, 굳을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층층층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동바리라는 게 아래층에서 보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촘촘하게 쫙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는 걔를 철거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지붕 공사 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요. 예, 바깥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외장 공사할 때도 그렇고 지붕 공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죠.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공 순서는 그 정도로 다시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번에 조금 깔끔하게 더 정리가 된 것 같죠? 그렇다고 믿자. 그리고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주택에 쓰이는 게 벽식 구조랑 보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때 조금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그래서 주택에는 그 두 가지 구조가 다 쓰이니까.
주로 그렇죠. 많이 쓰이죠. 웬만하면은 그냥 벽식 구조로 하죠. 벽이 구조체인 거죠. 벽이 구조체이고 그 위에 슬라브라고 하는 바닥판이 얹어지는 개념이고 그 기둥 보구조는 기둥하고 보가 힘을 구조.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가로 부재고요. 기둥은 이제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걸 잡아주는 이제 세로 부재. 그래서 기둥 보호 구조에서는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보와 바닥 사이가 이제 힘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면을 뭐 창을 크게 뚫는다든지
전창이 뭐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그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 아파트에 균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그냥 사담으로 이진호 소장이랑 얘기할 때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냥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택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콘크리트가 그게
오래되면
그 굳을 때 굳으면서 그게 그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건조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일어나요.
그게 완전 처음에 다졌을 때 완전 바짝 정말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마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말라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균열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이렇게 구조에 힘 받는 데에는 큰 영향이
네,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균열은 괜찮아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균열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어느 부분에 쓰는데, 생기며 그렇죠. 어느 정도 크기로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벽지를 바꾸려고 벽지를 뜯었는데 방 안쪽에 균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봤는데 바뀌니까 그런데 안쪽에서 그 균열이 생겨서 막 가루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벽지 다시 바르면 돼요.
똑같아요. 네. 그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어쨌든 아파트도 벽식 구조.
그렇죠.
아파트도 벽식 구조가 편한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네, 기둥
혼용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런 주상복합
기둥이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도 그냥 기둥 올려서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벽
있을
중에
수 있어요. 네.
벽 있을 중에 어느 거는 못 잘 박히고 어느 거는 안 박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벽식 구조가 아니고 기둥부 구조라고 해도 어느 벽을 만약에 뭐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서 만들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 박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구조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네.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뭐 구조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죠.
도면을 봐야지 네. 알 수 있는 거.
설계를 하면 도면이 나올 테니까 그 도면의 구조 도면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벽식 구조로 된 벽은 철거하기 힘들다는 거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완전 힘든 건 아니고요. 그 또 어느 정도
구조 검토 받아서
그쵸,
하는 경우도
있죠. 구조 검토를 하면은
있죠.
어느 정도는 그 벽을 헐어낼 수 있다라는
바닥
게 나와요.
같은 것도 네. 바닥이나 보 같은 것도 좀 헐어내고 싶을 경우에 구조 보강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뭐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네. 거.
쉽지는 않죠.
네. 그 정도로 철근 콘크리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철골 구조도 얘기를 했었죠. 철골 구조는 사실 철골 구조랑 목 구조는 우리가 얘기를 빠뜨리거나 뭔가 되게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딱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생각났던 게 네. 철골이나 목 구조도 아까 네. 철근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을 수 있는지
철골 구조.
그러니까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안에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건 쉽지 않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건 네. 어려울 것 같아. 만약에 경량 철골이면 가능하려나?
아니요, 경량 철골도 뭐 계속 필요한 각 파이프 두께가 있고.
그러니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도 정해져
빼는
있고.
빼는 순간 확 보일 것 같아.
티가 확 날 건데.
어디 가서 봤는데 간격이 요 정도였는데 한 30cm 간격인데 어디가 자기가 하는 거 봤더니 한 60cm 간격으로 하더라.
눈에 확, 확 보이잖아.
들어오잖아요.
그때 목구조 몇 cm라죠? 40cm?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거랑 맞춰서 공략 철거도 하는 거고.
그런 얘기 해주면 철근 콘크리트로 안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가 되게 안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썼고. 아무튼 그때 댓글 달린 것 중에 철골 구조 H빔이랑 I빔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되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단면 잘라서
이상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H처럼 생긴 거고 I처럼 생긴 I 대문자 소문자 아닙니까?
I 대문자 대문자라서 아래 위로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발 있고 네. 뚜껑 있는 I자.
그러니까 이게
때 I처럼 그 보이면 I.
I자를 잘 보시면은 위에서 눌렀을 때 힘을 버티기가 좋게 생겼어요. I자가
세로가 위가 길...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위에
세웠을 때
대문자 I를 생각해 보시라고.
대문자 I.
대문자 I를 보면은 폭이 좁고
가운데가 길고
높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렀을 때 힘을 받치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에 많이 쓰죠. 철골 구조에서.
그리고 H는 기둥에.
H는 거의 뭐 정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뭐 사이즈도 뭐 250, 300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기둥에 주로 쓰는 거죠.
네, I빔과 H빔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I자와 H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통용해서 써요, 그냥. 네.
영어를 먼저 배워야겠네.
요즘에 유치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알파벳?
영어 몰입 교육. 어린지.
네. 네. 정리하고. 네. 아, 그리고 저희 구조 어쨌든 그때 다 했으니까 구조별로 지어진 주택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사진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골주택, 뭐 목조주택 이런 것들 사례들을.
정량 철골주택을 저번에 올렸었죠?
네, 아니 그때는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만 올라간
구조만 올라간 걸 올렸는데 실제로 지어진 집 사례 같은 거 하나쯤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페이스북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그동안 타임라인 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 중에 뭔가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거나 했던 얘기가 있었을까요?
타임라인들 이야기.
타임라인에 무슨 얘기 했지? 나 본 내용만 들었어요.
다시 들어보기를?
본 내용만 해서 다 건너뛰고.
그거라도 들은 게 어디야.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어쨌든 얘기했던 거에서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크게 뭐 이슈는 아닌데 그냥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마음에 걸려서
딴지 걸지 않았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피 3-1 방송에서 저희가 한강의 고니 얘기를 엄청 하면서 또 타임라인이 엄청 길어졌었겠죠.
네. 그렇죠.
그때도
네, 그렇죠.
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상하이 엑스포 덴마크관에 네. 대해서 네. 제가 그때 스웨덴관이라 그랬나요? 덴마크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어공주를 이제 가져왔고 이제 그 인어공주가 있던 자리에 판다가 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찾아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 중국인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유명한 사람인
네,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그 인어공주 자리에 비디오 작품 전시를 해서 그 실시간으로 상하이 엑스포관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인어공주가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국보급?
그렇죠.
정도 되는 거라 네. 엄청 반대가 많았대요. 이거를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기사를 하나 올릴게요. 그 인어공주를 들어가지고 가져가는 장면을
사진 같은 거
동영상 자료
동영상이 나왔어요.
네, 네, 네. 그 자료가 있어서 페이스북에
대공사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니까 네. 가능한 것 같아.
당연하지. 다른 나라였으면 안 가져갔지.
큰가? 아무튼 강 소장님 이거 사실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려 하셨거든요. 되게 수정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뭐 아이웨이웨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중국 반정부 예술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
중국에서 이 사람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차에서 내린 사람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저 그 뉴스 본 거 같아요.
엄청난 감시를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국에 또 이런 중국 인터넷 통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아예 외국 계정들 페이스북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중국판 페이스북 웨이보 뭐 이런 거
그래서 웨이보가 하는데. 지금 트위터보다 훨씬 더 그 네. 시장이 커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인터넷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중국에도 이런 자유가 인터넷상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사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체제 인사가 된 건데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뭐 원근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제목인데 천안문 광장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천안문 광장을 가리키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원근법을 설명한다는 거를 그 손가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천안문 그게 왜? 그게 왜?
그러니까 교육적이네. 중국 입장에서는 천안문 광장 엿먹어라가 된 거지. 서양에서는 이 사람을 중국의 그 인터넷 개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의미는 중국이 너무 폐쇄적이다. 중국에도 자유를 허용해야 사실은, 된다라는 이런
사실은
주장을
그런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그럼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엄청 테러도 당하고 엄청 감시를 많이 당하고 그런
요주인 가시구나.
네, 요주인물인 거죠.
난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 3,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
30년 전이요? 3, 4일 전이 아니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냐 그 철근 빼먹고 이런 막 공사 와우 아파트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중국도 막 철근 대신에 막 대나무 넣어가지고 막
철근 대나무를 사랑하나 보죠.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대신 대나무 넣고 막 철근 막 20개 들어가야 되는데 4개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막 그런 것들이 약간 요 옛날 우리 시민 아파트들이나 막 이런 것들.
야, 그럼 앞으로 중국이 그런 짓을 30년을 더 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처럼?
약간 무서운 일이죠. 스케일이 우리보다 너무 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되게 멀리 있는 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던 그런 느낌인 거죠.
정말 얼마 전이죠?
응, 정말 얼마 전.
며칠이야? 2015년.
아까 그 기사? 아무튼 늘 얘기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생활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오늘은 산행을 하다가 곰을 만났을 때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리산에 곰을 방생하기도 했고 소종 늑대나 여우 등의 멸종된 종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캐나다처럼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시기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더불어 잘못된 상식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죽은 척 하는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곰은 자기 영토에 시체 등의 불결한 것이 있으면 치워버리거나 호기심에 툭툭 건드려보고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죽은 척하면 진짜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방법입니다. 곰은 나무를 정말 잘 탑니다. 무거운 곰이 올라오기 어려울 법한 가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못 올라올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곰이 나무를 부러뜨립니다. 게다가 어느 나라에서는 곰을 피해 나무 위로 피했다가 곰이 사라져서 내려와 보니 잠복해 있던 곰에게 습격을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보다는 가파르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곰은 근성도 어마무시한 동물이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 행동은 절대로 곰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뒷모습을 보이며 달아나는 등의 행동은 날 공격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하네요. 곰이 저 멀리 나타났다고 냅다 등을 보이고 달리기 시작하면 곰이 따라오겠죠. 인간의 최고 속도는 30km, 언저리라면 곰은 60km 정도이니 따라잡히는 건 순간입니다. 곰을 만나면 쉽지는 않겠지만 곰과 눈을 마주치면서 뒷걸음으로 천천히 멀어져야 합니다. 혹시 공격을 한다면 배낭이나 우산 등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곰이 나에게 호기심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곰을 보면서 천천히 뒷걸음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곰이 끈질기게 따라서 너무 오래 뒷걸음을 해야 한다면 곰을 뛰어난 화술로 설득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간만에 조금은 쓸모없는.
아니, 이제 곧 쓸모없, 이제 지리산에도 곰 있잖아.
조금은이라 그랬잖아요. 조금은 쓸모없는 그런 생활정보였는데, 원래 이 코너의 기획 의도가 항상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구현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열 번 만에.
그래서 나는 이번 생활정보가 참 좋네. 네, 곰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면 죽는다는 거. 네.
곰처럼 미련한 놈 이런 걸 안 통하겠네.
아우, 곰이 엄청 영리하고.
하여튼 좀 쓸모가 없긴 하지만 유용한.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네.
근데 뭐 여행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저 예전에 맞아요. 옐로스톤 갔을 때 그때 얘기 들었어요. 일본 꼬마가 물려서 죽었다고. 거기 있다가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 그리고 캐나다나 이런 데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아무튼, 네, 정리하자면, 우리 생각보다 되게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추가 내용만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는 게 난 지금 되게 신기하고 있어요. 항상 방송 내보내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이번에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방송으로 그동안의 궁금증이나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좀 풀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좀 최근 방송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팟빵의 댓글 이제 전보다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저희는 늘 그런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많은 자료들을 좀 더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죠?
네.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럴 테니까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자주자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house.eders@gmail.com house.eder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 드릴게요. 같이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일주일 뒤에 만나요.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곰과 맞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을게요. 설명하자면 곰이 앞발을 휘두르는 게 가장 큰 공격이잖아요. 그거 맞으면 거의 1톤이잖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발톱도 엄청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곰은 느리잖아. 이렇게 휘두를 거 아니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면서 들어가래. 들어가서 길로틴 초크를 하라는 거지. 목에 매달려서
천천히 들어와봐 이거야.
목에 매달려서 딱 한 방을 딱 피한 다음에 팔을 걸면서 목을 조르래.
졸린다?
엎혀가지고. 근데 목을 조르면은, 곰이 등으로 손이 안 단대요. 머리 뒤로 앞발을 못 대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니, 바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길 긁을 거 아니야, 팔을.
친한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늘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